여러분, 조금 갑작스러운 질문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 유언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살 날이 창창한데 갑자기 웬 유언이냐?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된다면 사랑하는 지인들과 가족들 앞에 두고 여러분이 하실 말씀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여러 가지 유언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언은 이렇습니다. 샤워 커튼을 욕조 안에 집어넣어도. 생뚱맞은 말이죠. 네. 콘래드 힐튼의 유언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호텔을 짓고 경영했던 힐튼 가문의 대표주자죠. 미국은 욕조 안에 샤워 커튼이 있어야지 물이 밖으로 안 나오는데 욕조 밖에 샤워 커튼이 있으면 어때요? 물이 밖으로 새니까 죽기 전에 이 사람은 뭐예요? 계속해서 호텔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뭐라는 거예요? 샤워 커튼을 욕조 안에 넣어둬라. 이 사람이 유언을 보면서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마음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 여실히 드러났던 것 같아요. 또 한 사람이 유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독일 나치 히틀러 정권에 대항하여 교수형에 처형되었던 디트리히 본회퍼 목사님의 유언입니다. 유언만 보더라도 이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있었는지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영원한 내세의 삶을 소망하고 있었다라는 것 우리는 다 알게 됩니다. 유언이란 그 사람이 한평생 살고 추구한 생의 모든 것이 농축되어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그 유언에 다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곱의 유언이 나타나 있어요. 사랑하는 자기 아들 요셉에게,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주는 유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복잡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깨닫는 은혜가,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것을 사수하고 지키며 나아가는 은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실행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실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첫절 27,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저번 주 본문은요, 야곱이 바로 왕을 아련하고 고센 땅에 정착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로부터 17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7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문이 풍성하고 비옥한 땅에서 번창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7년의 세월 어떨까요? 결코 작은 세월이 아니죠. 애굽의 호화로운 생활이 어느 정도 몸에 익었을 때입니다. 야곱은 얼마든지 애굽의 문화에 동화되어 그것의 화려한 무덤에 자기 이름을 두고 묻힐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그 애굽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얼마 있다가 죽을 것을 감지하고 죽음을 앞두고 29, 30절에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죽기 전에 했던 말 무엇이죠? 나를 이곳에 장사하지 말고 내 조상, 내 선조들이 묻었던 그곳에 나를 장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신앙 고백이며 그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유언입니다. 야곱의 애굽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센이라는 땅을 받아 애굽인들과 차단된,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야곱은 애굽에 동화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화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에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주시면서 주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야곱은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실행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그의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간절히 유언을 하자 아버지 내가 말씀만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야곱의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니. 순종하겠다는 말로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금 내 앞에서 뭐하라는 거예요? 맹세하라는 거예요. 네의 목숨을 걸고 맹세해서 내가 죽으면 여기에 묻지 말고 나를 내 선조가 있는 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의 노년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삶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속고 속이는 그의 평생의 삶 마지막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나라고 그 약속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이곳 애굽에 나를 묻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캠핑을 시작하셨더라고요. 저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미국에서 캠핑이라는 것들을 처음 해봤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편한 집 놔두고 뭐 하는 거죠? 고생하는 겁니다. 불편하게 왜 번거로운 일을 할까요? 집에 따뜻한 침대와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것들을 빼고 텐트를 치고 불편하게 자고 밖에서 풀스타를 켜고 왜 음식을 먹죠? 집에서 느낄 수 없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캠핑을 나아가곤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집이 있기 때문에 캠핑이 즐거운 거예요. 집이 없다면 캠핑은 뭐죠? 난민 생활입니다. 끝이 없어요. 비가 오면 비를 다 맞아야 되고 음식이 없으면 굶어야 되고 여러 동물의 위협과 내 자신, 내 가족을 지킬 수 없는 위험 가운데 매번 걱정하며 사는 것이 캠핑일 것입니다. 집이 없으면. 그런데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은 화려해 보였어요.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 시대 최대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뭐예요? 임시처소였어요. 캠핑 같은 곳이었어요. 그가 잠들기 원했던 곳은 캠핑 임시처소가 아니라 어디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야곱은 임시로 거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자기가 바라보고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런 유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 삶도 그러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진짜 집이 있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어요. 우리가 잠시 이곳에 머무는 곳은 뭐예요? 임시처소입니다. 캠핑 같은 곳이에요. 물이 셀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고요. 약간 고난일 수도 있지만 캠핑하면서 그것 때문에 울며불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머무는 곳은 임시처소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임시로 머무는 곳이 영원히 머무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로 머무는 곳이요. 너무 화려해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화려해 보이는 이 세상은요. 잠시 후면 쇠퇴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평생은 건강할 것 같은데 어때요? 나이 들면서 육신이 쇠퇴하는 것들을 느끼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쇠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향은요, 이곳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쇠퇴하지 않고요. 그곳은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있고 더 이상 우리의 몸이 쇠하지도 않으며 눈물과 슬픔과 아무것도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에서 주와 동행하는 곳, 우리의 본향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잠시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약속을 실행해 나아가며 본향을 꿈꾸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억할 뿐만 아니라 실행해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성경은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8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앞에 초대인 2일 후라는 것은요,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고 먼저 요셉을 불러서 유언을 하잖아요. 내가 죽거든 여기 묻지 말고 나로 하여금 내 선조가 있는 곳에 나를 묻어달라. 이때는 아프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죽음을 준비했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고 얼마 후가 되어서 야곱이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요셉이 급히 애굽에서 태어난 자신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병상에 있었던 아버지, 할아버지 야곱은 일어나서 오늘 보면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가나안 땅 루스는 베델의 옛 이름입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아들 그리고 자신의 손주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나로 하여금 그 땅을 허락하게 해주셨고 내가 비록 잠시 애굽에 있지만 나의 삶은 다시 고국에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거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문자적으로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평생 경험했던 그 신앙의 이야기를 죽기 전 자신의 아들과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놀랄만한 일을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함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오. 굉장히 놀란 말을 합니다. 뭐라는 것이죠? 손주를 뭐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로 입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문화에 있어서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더라고요. 족보가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러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할아버지를 할아버지로 불러야 돼요? 아버지로 불러야 돼요? 더 큰 문제는 자기 아버지 요셉을 형님으로 불러야 돼요? 아버지로 불러야 돼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갑자기 죽기 전에 족보를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손주를 불러다가 이제 넌 네 아들 아니라 누구 아들이에요? 내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 노안이 와서 지금 야곱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들을 양자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은요, 그들의 양육권을 갖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손자에게 아들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들은 애굽의 여인으로부터 낳은 아들이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요, 애굽에서 낳기 때문에 어찌 보면 형제들에게 있어서 이는 누구예요? 반쪽인 혈육인 거예요. 자신의 가족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오기에 합당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야곱이 아들로 삼으면서 모든 것들을 종식시키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손자이지만 나의 아들처럼 동일하게 상속권을 내가 주겠다. 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의 위치에 두면서요, 그때는 장자는 보통 아들보다 두 배를 받았잖아요. 그 두 배를 누구에게 주는 것이죠? 요셉에게 주는 것입니다. 열두 지파, 야곱의 열두 아들입니다. 근데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요셉 이 없더라고요. 그 대신 누가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요셉을 장자로 인준하면서 내가 너에게 주실 가장 큰 것, 상속권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그리고 그의 손주들에게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축복해요. 근데 그 상황이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대. 자, 그의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는데 축복을 한다. 어떤 게 상상이 되세요? 자기 아버지 이야기가 생각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도 눈이 어두웠을 때 축복하잖아요. 눈이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영안도 어두워서 야곱이 털을 붙이고 갔을 때 그를 장남으로 알고 그를 축복하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황은 비슷해요. 눈이 어두워요. 근데 축복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과 이삭이 다른 것은요, 야곱은 그의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시야는 어둡지 않았습니다. 총명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야곱이 축복하겠다고 하자 요셉이요,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 오른손은 권능의 상징이요, 오른손에 누구를 두냐면 첫째 므낫세를 두고요, 왼손에게 에브라임을 둡니다.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아버지 그냥 손만 내서 기도하면 장자에게 줄 축복, 하나님의 오른손 권능의 손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보냅니다. 그런데요, 기도할 때 보니까 야곱이 자신의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자신의 왼손을 장남인 므낫세에게 손을 교차해서 축복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불편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어? 장자는 므낫세인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이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아서 헷갈리나 보다라고 마음이 불편하면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요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눈이 잘 안 보이고 영안이 흐리고 육신이 약했기 때문에 헷갈린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그리 마세요. 오른손은 누구에게? 장자인 므낫세에게 가는 게 맞습니다라고 아버지의 손을 옮겨서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으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눈은 잘 안 보이지만 그의 영안은 뚜렷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19절에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뭐라는 거예요? 막으려고 하는데 아들아 나도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므낫세도 크지만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야. 나도 알아.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나의 손을 옮기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왜 교차해서 축복을 했는지, 왜 장자에게 손을 머물지 않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고 교차해서 했는지 주석을 보면요, 성경이 설명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궁금하시죠? 왜 교차해서 했을까요? 제 대답은요, 모른다입니다. 뭐 학적으로 설명하고 아무리 봐도 몰라. 이유가 없어요. 그 앞에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아버지를 범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서 그의 아버지 때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장자가 왜 장자의 축복을 못 받고 서차자인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영적으로 숨겨진 진리 하나는 분명합니다. 뭐냐면 야곱의 교차된 손은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방법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몰라요. 왜 그렇게 했는지 학적으로 여러 가지 것 같은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딱 하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한이 그 안에 있어서 손을 교차해서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 관습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교차되어진 하나님의 손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고요. 내 계획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내 삶을 보면서 교차되어진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해답은요. 몰라요. 왜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나의 가정이 왜 지금 이렇게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설명이 안 돼요. 어떨 때는 우리가 열정적으로 추구했던 일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요. 반면에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간절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맡기며 이것들을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은 때론 이곳에 있지 않고 교차되어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 있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요셉처럼 속상하죠. 아마 하나님께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제가 정말 관심을 두고 제가 정말 기도하고 제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오른손 거기가 아니라 이쪽이에요. 하나님 손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도 알아. 나도 너가 여기에 얼마나 많은 관심과 기도와 열정을 퍼붓고 있는지 나도 알아. 근데 그건 내 뜻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좋아하고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분의 전능하신 오른손을 왼쪽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몰라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만나더라도 그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분은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강제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알아. 네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뭔지 다 알아. 근데 그게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요. 간절히 원하는 것을 거절하실 수도 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주권과 나의 뜻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왜 그러세요? 답은 모릅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애타게 뜻을 구하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맞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그 권능의 오른손을 그곳에 두시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곳에 두셨는지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타게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그 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최선의 길이 어딘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 치 앞길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왜 그분의 손이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당하는지 알 길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멀지 않은 날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왜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셨는지, 왜 그때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내가 원하는 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는지 이해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함이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가장 온전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에 바라기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준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시간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요. 저의 인생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능력 위에 능력으로 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이 찬양 원곡이요, 능력 위에 능력으로라는 이 원문은 이렇습니다. He is able more than able. 영어로 번역하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은 것들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실 때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으로 능력 위에 능력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모든 것 이상으로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나를 향한 주뜻 이루시고 능력 위에 능력으로 내 앞에
좋겠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그 권능의 오른손이 우리의 원함, 우리의 간절한 소원, 회복, 치유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분의 권능의 손을 다른 곳에 두셨는지 알 수 없어요. 왜 누구는 기도하면 치유되고 왜 누구는 기도했는데 치유가 되지 않는지, 왜 누구는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왜 누구는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더 깊은 구렁에 빠지는지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아들아, 내가 안다 내 딸아. 그런데 그 길이 내가 너를 가장 완벽한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빚기 위한 길이야. 너 힘든 거 알아.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알아. 그런데 내 약속을 믿고 준행하며 순종하며 나오지 않겠니? 내가 아는데, 그래서 내 아들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내 양손 믿고 나에게 오지 않겠니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문제와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 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주의 약속을 믿고 준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때론 나의 원함과 나의 소원과 나의 간절한 열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원통해하며 불안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나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런데 내가 너를 가장 온전한 길로 인도할 테니 나의 약속을 믿고 준행하며 따라오지 않겠니라는 그 하나님의 믿음,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여호와께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답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영원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준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그 힘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저들의 상황 가운데도 내가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그 약속을 믿으며 준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나의 간절한 열망과 소원과 기도가 절망으로 떨어져 힘들어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안다 내 딸아, 내가 안다 내 아들아라는 그 음성 듣고 주 약속을 기억하고 준행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영원교회 성도들은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